자,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입니다. 249쪽. 기저귀. 자, 드디어 어쩔 수 없이 기저귀 사용해야 됩니다. 기저귀. 이동 변기, 그 다음에 휠체어, 그 다음에 또, 침상 변기, 이렇게 배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기본 원칙.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금은 요 실금 변실금입니다. 소변도 찔끔하고 대변도 찔끔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한 자 기저귀 사용하는 것은 어떨 때 기저귀 사용하는가? 1번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땐 기저귀 사용이 됩니다. 대변을 보는지 소변을 보는지 본인이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저귀를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예. 자, 요의 변이를 못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기저귀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졌어. 치매는 이제 본인 정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실금, 변실금이 빈번해지고, 본인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럴 때, 예,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 에만 나옵니다. 에만. 그 될 수 있는데 기저귀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예, 꼭 알아두겠습니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진다. 와상 상태는 누워서 꼼짝 못하는 상태. 예, 본인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와상 상태라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채우면은 자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완전 나쁩니다. 기저귀 쓰면 아이고 나 이제 모르겠다 기저귀 알아서 한다 나는 내 스스로 이 배설 습관을 좀 들이려고 노력하는 이걸 모든 걸 이제 끈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귀를 대수인대로 치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대소변을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치우면 약간 미안한 마음이 약간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걸 미안하지 않게 자기가 뭡니까 배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저귀 참으면 노력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수인대로 기저귀는 채우지 않는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다 알고 있는 경우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는다. 마음이 상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신속하게 기저귀를 교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교환해줘야 된다. 기저귀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긴다.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춰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줘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지 열감 하면 욕창 드러납니다. 상처가 생기는지 통증을 호소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욕창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욕창에 바람을 쐬주고 미지근한 바람을 쐬주고 또 될 수 있는 기저귀 안 채우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젖으면 바로 교환해드려야 되고 냄새가 불쾌감을 주므로 환기를 한다.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도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변기를 약간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이동변기를 대주고 또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해서 가능하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 배설할 수 있도록 하고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자, 기저귀 배설물로 씻거나 어복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서 기저귀를 사용한다. 돕는 방법 기저귀,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스크린이나 커튼, 물티슈, 면도기, 마른 수건, 화장지, 따뜻한 물수건, 또 탈취제나 방향제, 휴지통,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절차를 설명하고 스크린이나 커튼을 친다.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면도기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린다. 그렇게 해서 면도기에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대상자의 협조하에 기적을 교환할 수 있고. 시험 문제였습니다.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 기적이 갈 때,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일 때는 기적이 갈 때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이게 답이었습니다. 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적이를 교환한다. 뱃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를 만다. 즉 안으로, 뱃설물이 안으로고 바깥에는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기저귀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넣는다. 더러워진 기저귀를 뺀다. 빼고 둔부 및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내는데, 이때 이렇게 습하다든지 열감이 있다든지 피부에 손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때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는 한 5번, 6번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앞에서 뒤로 닦는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두드려 마사지. 동그라미.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새 기저귀와 커버를 둔부 밑에 댄다. 새 기저귀를 바늘 말거나 조금 접어 둔부 밑으로 밀어 넣으면 기저귀를 대기가 쉬워진다. 새 기저귀로 둔부를 감싼다. 바로 눕히고 기저귀 테이프를 붙이고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살펴서 마무리한다. 바지를 입히고 침상 주름을 펴서 정리한다. 면덮개 위로 이불을 덮은 후 면덮개를 빼낸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필요시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한다. 자, 유치동료관의 소변 주문이 관리. 유치동료관 나옵니다. 유치동료관. 자, 유치동료관 저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동료관에 290쪽에까지 한가 보겠습니다. 290쪽. 유치동료관 사용 배우셨지요? 유치동료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아, 그까지 안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은 질병은 아직 덜 배웠습니까? 질병 덜 배웠습니까? 질병 유치동료관 뒤로 300, 290 이건 유치동료관 보겠습니다. 290 이건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배웠는데. 배우지는 않으셨다. 80. 그러면은 자, 그래서 유치동료관은 소변관을 끼우는 겁니다. 소변관을 끼워서 소변 주머니를 빼내는데, 250이죠. 뒤에 바로 나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중요한 것, 유치동료관 그림 252쪽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을 연상해서 늘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환자가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닙니다. 자, 보행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이동할 수 있다. 이동 시 해놨습니다. 그림 252쪽 그림에 보면은 이동 시 환자가 소변 주문을 들고 이동합니다. 그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자, 251쪽 한번 보겠습니다. 251쪽. 이제 기저귀인데, 기저귀 하니까 욕창도 생기고 피부가 자꾸 물러지고 하니까 기저귀 빼고 이제 예, 왜냐하면 소변은 자주 보는데 대변은 예, 하루 이틀만 한 번씩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기저귀 빼고 대변은 예, 예, 배변 습관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변 볼 때쯤 돼서 화장실을 모시고 가고 또 본인이 또 변이를 느끼면 하면 되는데 소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시간마다 뭐 또 지금 빈뇨됩니다. 나이 들면은 방광 주머니가 좁아져서 조금만 소변 모이면 또 소변 보고 싶고 또 소변 보고 하다 보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도뇨관 또 유치는 이제 유치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꼽아 놓는다 이 말이고 도뇨관 그러니까 소변 줄 관을 예, 소변 요 관에 꼽아서 소변을 배출하도록 하는데 기본 원칙.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는 유치도뇨관을 통한 감염증이 생기시면 이 도뇨관 사용했는데 제일 문제점은 감염입니다. 감염. 그 사이에 관 끼워놓은 그 사이로 주변에 세균이 침범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 그러니까 감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감염 예방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유치도뇨관의 가장 취약점은 감염입니다. 감염. 그 주위에 뻘겋게 염증이 생겨갖고 이렇게 벌겋게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문장이 기분 나쁜데 방광 위치보다 소변 주머니를 낮게 둔다. 낮게 둔다. 그러니까 그 그림처럼 밑에 방광 밑을 흘러내는 역으로 더 이렇게 받쳐있던 소변이 방광 들어가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밖을 놔둔 소변이 그렇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낮게 두는 낮게. 자, 정맥 주사 있습니다. 정맥 주사. 그제 정맥 주사도 심장보다 높게입니다. 낮게 되면은 도로 예, 어떻게 됩니까? 예. 저 심장보다 높게 둬야 되지. 예, 낮게 두면은 또 예, 역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심장보다 낮게 중력에서 떨어지도록. 그제 그래서 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고 낮게 둔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합니다. 역류. 역류하면 감염의 원인. 자, 소변이 역류하면 감염의 원인이 된다. 자연적으로 방광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주머니, 소변 주머니로 떨어지게 방광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낮게. 유치도뇨관을 통해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데 소변 양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동그라미 별표 숫자가 났어 숫자. 자 유치도뇨관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은 예, 소변 양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해야 된다. 두세 시간마다 확인 숫자가 났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확인. 자 유치도뇨관 돕는 방법. 유치도뇨관을 통한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고 간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예, 요건 이제 피부에는 손상되지 않는데 그 주위에 감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 주머니에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예, 잘 흘러내리지 못하는지 살펴봐야 된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 보행할 수 있음. 동그라미 별표. 자, 침대에 누워서 유치도뇨관을 꼽아서 소변 주머니에 소변을 모으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그 252쪽 그림처럼 소변 주머니 들고 엑스레이실도 가고 검사실도 가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이 가능하다. 유치도뇨관 삽입 대상자 이동 시 보행이 가능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주머니 들고 예 그래서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항상 주변을 청결해야 된다. 그 간 꼽은 주위를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해준다.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 권장 동그라미 별표. 예, 유치도뇨관 꼽았다고 물을 적게 먹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예, 우리 몸 속에는 항상 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 뿐이고 본인이 변이를 잘 못 느껴서 조치할 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몸 속에는 항상 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충분한 예, 수분을 섭취하도록 권장입니다. 권장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간을 꼽고 있으면 보통 생각에 아이고 소변 보기도 힘들어서 간까지 꼽았는데 물을 적게 먹고 소변 양이 적어야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니까 우리 몸에는 항상 물이 많아야 된다. 예, 그래서 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 유치동요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꼭 알아두기 올라가겠습니다. 유치동요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다. 소변을 잘 못 보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또 방광이 팽팽해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어디 책에 보면은 소변이 나이 들면은 소변을 방광을 꽉 비울 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잔뇨가 소변을 봤는데 또 묵직하게 변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아랫도리가 묵진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과서 나옵니다.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이 말이 나옵니다. 치골 상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엄모가 난 바로 위입니다. 위 바로 위 우리가 볼 때 거기가 방광 자리입니다. 그렇게 꼭 눌러주면은 방광에 모였더니 소변 찌꺼기가 다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골 상부가 어디 있나 하면은 엄모가 난 바로 윗부분에 거기다가 꼭 눌러주면은 소변을 시원하게 빼낼 수가 있다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자, 유치동요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 주지 않도록 한다. 자, 옆으로 꼭 알아두기. 요양보호사는 유치동요관의 교환 또는 삽입 못합니다. 이건 고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자 유치동요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방문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한다. 그래서 예, 전립선 비대증 배우셨지? 예, 전립선 비대증 보면은 1번이 뭐 치료 및 예방에 1번이 유치동요관을 사용해서 소변을 주기적으로 배출한다 이겁니다. 소변이 주기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은 방광이 팽만해지고 아픕니다. 예,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렇게 잘 못할 때는 관을 끼워서 소변을 배출해 주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돕는 방법, 예, 유치동요관 증류수를 주입하기 전 또 증류수를 주입하면 풍선이 부풀어 방광 안에 고정되어 있다. 아, 빠져나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있고 자 준비물품 일회용 장갑, 스크린이나 커튼, 소변기, 휴지통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일회용 장갑을 예, 끼고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원활히 배출되는지 살핀다. 관이 꺾이거나 네, 잘못되지 않아서 소변이 원활히 잘 배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는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어 소변기에 소변 받은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 제자리에 꽂는다.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보면은 소변 배출구를 연다. 끝에 있습니다.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기에 소변을 받는다. 소변기에 받았어. 그 다음 소변을 비우고 배출을 잠근 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아 놓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배출구가 있었는데 그걸 소변기에 받아서 몇 cc 하고 그다음에 갖다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꼭 알아두기 한번 보겠습니다. 꼭 알아두기. 소변 주머니는 반드시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가도록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소변 주머니가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허벅지 밑으로 가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치동요관 삽입 대상자는 이동할 수 있다. 보행이 가능하다. 소변 주머니만 아랫배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동요관 방법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장갑을 낀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원활히 배출되는지 살핀다.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는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어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 제자리에 꽂는다. 자,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자, 소변을 보고해야 될 상황이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뭡니까 파란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출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점액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그 다음에 소변량이 적은 경우 아 뭐가 문제겠습니다. 소변량이 적은 경우 소변이 돈요관 밖으로 새는 경우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게 된다. 지시가 있을 경우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얼마를 먹고 얼마를 배설하는가. 의사 처방전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 요양병원에서 의사 이 환자에 대해서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할 때 이렇게 안 적습니다. 인풋 아웃풋 이랍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풋은 음식입니다. 인풋 음식이 얼만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몸속에 그럼 아웃풋은 아웃은 바깥입니다. 음식이 바깥에 찌꺼기가 바깥으로 얼마 나오는가 이게 뭡니까 처방전이 있으면은 간호사가 얘기합니다. 이 환자는 얼마만큼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소변량이 얼마만큼 이러면 소변 지금처럼 이렇게 받아서 다 cc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소변 몇 cc 지금 받다 이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소변 보는 횟수가 8번 정도입니다. 8번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 잘 때까지 소변 보는 횟수를 정상적인 사람은 한 8번 정도 소변을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된다. 소변기의 소변을 지정된 장소에서 버린다. 소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 씻는다. 그래서 여기에 유치동료관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아래에 두고 그 다음에 소변량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소변은 유치도뇨관을 사용해도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보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연결관이 꺾여서 소변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상세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한답니다. 권장한다. 그리고 이상이 있을 시 보고합니다. 보고 이상이 있을 시는 소변색이 이상하게 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너무 적은 경우,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설 다 했습니다. 배설. 자, 휠체어 타고 화장실 가는 것. 그다음에 이동변기, 침대 바로 옆에 이동변기 나와서 앉거나 서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변기에 배설하는 것. 그다음에 꼼짝없이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 침대에서 침상변기에. 그다음에 기저귀입니다. 기저귀. 그다음에 유치도뇨관. 갈수록 지금 심각합니다. 그지?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호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섭취 배설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개인 우리가 해줘야 될 일, 그 요양 대상자한테 개인위생 환경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여기는 이제 부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급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은 그 할아버지에 한했습니다. 할아버지 한해서. 그래서 처음엔 이렇습니다. 근무하러 가셨는데 제사를 지내고 이제 싱크대 재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재기는 며느리나 아들, 딸이 해야 됩니다. 요양보수님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시골에 가면은 또 혼자 사시니까 마당에 풀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 대상자 할머니 요양보수님 오도록 기다려서 이 풀을 다 뽑으랍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분들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는 환자한테는 일단 머리에서 발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식사, 그 다음에 사회적 약을 타다 드린다든지 환자가 원하는 걸 또 마트에 가서 사다 드린다든지 그 환자에 대해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두 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계시는데 가서 탁 할아버지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빨래 세탁기 돌리면 할머니 빨래 들어갑니다. 그지? 그리고 식사 준비하면 할아버지 식사만 준비 못 합니다. 밥 솥에 밥하면 2인분입니다. 2인분. 그리고 반찬 하는데 할머니 건 빼고 1인분 반찬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머니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또 이 할머니가 늘 간섭합니다. 그제 왜 내 자기 분담금 나가니까 내가 돈을 주는데 예, 어떻게 하시나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할머니가 주시는 자기 분담금은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면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10몇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한테 주는 월급은 예, 아, 그 제가 받는 월급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제 한 뭐 10분의 2 정도 그렇게 요 정도밖에 안 돼. 그 외의 월급은 누가 주는 거 하면은 젊은 분들이 그 뭡니까? 저 직장에 다녔어. 요양보험을 떼서 그걸 주지 할머니가 전적으로 저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어르 할아버지한테만 해당이 되지 할머니 급수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급수 나오면 또 한 번 요양보수가 붙어야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할머니는 제가 하는데 덤으로 해야 돼. 할아버지 대상자한테 할머니가 꼭 옆에서 그지? 막 늘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심하게 하신다 이러면은 센터장한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센터장이 가셔서 교육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요양보수 올 사람 없다고. 지금 와서 얼마나 잘 해주고 얼마나 고민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할머니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면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데 센터장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요양보호 선생님이 도저히 여기는 못 가겠다. 처음에 2008년도부터 요양보호 하실 때 전국적으로 문제가 뭔가 하면 치매 환자는 없어졌다는 거하고 없어졌다는 거. 요양보수 오고 난 뒤에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어디에 넣어놨는데 그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단기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양보수 낯선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없어졌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혼자 계시는 아마 80 이렇게 혼자 계시는 약간의 치맥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한 급수가 낮은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요양보수 선생님 오시면 자기가 이제 80 됐다고 생각하고 할머니는 한 15년 20년 전에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는데 아무 부담 없이 사셨는데 뭐 기력도 떨어지고 또 뭐 면역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뭐 질병 때문에 급수를 사급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때는 상급까지니까 상급을 받았다 이러니까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시아버지고 하니까 아, 또 시골에 계시고 하니까 요양보수님을 한 사람 좀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면은 이제 한 80 이렇게 되신 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요양보수님을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예쁜 데가 없습니다. 그제 본인에 비해서 히프도 탄력이 있고 머리카락도 탄력이 있고 손도 예쁘고 다 예쁩니다. 그럼 만지고 싶습니다. 그제 예, 어쩔 수 없어요. 본능이 때문에. 그랬을 때 요양보수님 나 여기 못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센터장이 오시면 와서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아무도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셔서 얼마나 지금 반찬이고 빨래고 청소고 다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이러면 아무 요양보수도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가 또 설명해드립니다. 그래서 요양보수님 도저히 이 집 못 하겠다 할 수 있고 또 그 가족 그 요양보호 대상자 보호자가 요양보수님 바꿔주세요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저기 직무교육 있듯이 근무하면 1년에 한 번씩 또 교육을 받으라 합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또 본인이 자주 옮기면은 여기 다 따라다닙니다. 이력서에. 그제 센터에서 다 기재를 합니다.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몇 년 근무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다가 군에 살다가 뭐 울산에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제 뭐 사건에 의해서 가고 또 뭐 남편도 돌아가시고 형부도 돌아가시고 언니 있는데 언니한테 가서 요양보호를 해야지 싶었어도 가실 수도 있고 뭐 평생 이건 요양보호 자격증 가지고 다니면 되시니까 가족 요양도 하실 수 있고 이런데 가서 센터 일을 하면은 아니 본인이 울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 이러면 거기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좀 별난지 너무 자주 옮겼다 나옵니다. 그제 또 하다가 또 다른 데 가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자기한테 그 따라다니는 좀 안 좋은 이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요새는 컴퓨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철저히 받고 또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또 이렇게 굳건히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뭐 했고 이런 게 다 따라다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생기면은 잘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늘 없어졌다 했는데 한 번도 요양보 선생님이 가져간 적이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은 이제 우리 스님 다 이렇게 이제 노하우도 있고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이렇게 손을 잡으면 감이 틀립니다. 그냥 스치면 모르고 바치스 잡는 거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손에 감정을 가지고 잡는 거 틀립니다. 그래도 다 잘 모으면 합니다. 이 손을 탁 잡으면서 아, 뭐 할머니 언제 돌아가셨어요라든지 뭐 손이 참 따뜻하다든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은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문제 없고 지금은 요양보호 선생님 너무 잘하시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균 수명도 너무 올라가고 그제 너무 잘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들도 이게 선생님 오셔갖고 참 내한테 도움이 되고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한 20년 전에 이럴 때쯤은 치매에 대해서 좀 몰랐습니다. 몰라가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치매 간병하는데 치매 할머니가 딸이 온다든지 둘째 며느리가 오면 막 얘기를 합니다. 밥도 안 주고 막 내 똥 산다고 밥도 안 주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러면 딸하고 둘째 며느리 혹 가다가 이제 친정에 와가지고 또 시댁에 와가지고 시어머니 돈 좀 드리고 가면서 큰 며느리 허파 다 디비고 갑니다. 그제 지금은 그런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치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치매 환자도 많고 증상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하니까 자기 엄마가 뭐 밥 안 줘 그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제 치매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제 친구는 예, 이제 친정 엄마가 치매입니다. 그래서 오케 언니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한테 오빠 오케한테 정말 언니 너무 예먹는다. 너무 예먹고 정말 고생이 많고 언니는 복 받을 것 같다 이랬답니다. 그렇게 눈이 동그라지면서 신우를 탁 쳐다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복 전부 자네가 다 받고 엄마 모시고 가라 하더랍니다. 엄마 당장 모시고 가라 하더는 자네는 자녀가 아니가 자식인데 엄마가 너가 키우면서 자네도 열심히 키웠을 텐데 그래서 이제 친구가 모임 왔었는데 절대로 친정가가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고 그제 큰일 난다고 그런데 며느리는 어쩔 수 없는데 친정 딸이라도 요즘 딸들은 예, 친정 엄마 와서 치매로 계시면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신경 써요. 자기 지금 늘 어디 가고 뭐 배우러 가고 어디 막 마음대로 자유부인으로 있다가 친정 엄마 떠왔으면 한 일주일 있으면 몬스 스트레스 받아.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저도 요양을 다 가고 이런 게 좋은데 그 시절에는 그래서 한 얘기가 절대로 뭡니까 친정 가서 함부로 말하마 큰 코 다친다고 그지?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 세상의 복은 자네가 다 받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말 하면 큰일 난다고 그지? 예, 그래서 지금은 다 이 치매나 요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때처럼 제기를 재는다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예, 자기가 요양보호 이게 요양보호라는 게 사람과 사람 만내입니다. 이게 한번 만내가 인연에 대해서 끊기도 어렵고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어가는 것은 늘 끌끄름하게 기분 나쁘게 이어가고 또 끊기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끊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오면은 와서 이래 하는데 제가 센터에서 좀 끊어달라 이러면 이 뭐 알게 모르게 그 요양보호 선생님은 제가 뭐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지? 그럼 당장 화가 납니다. 자기도 다 알면서 그지? 알면서 이걸 별나게 사람을 바꾼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또 여기 군의 같은 데는 전부 다 빤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봤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이거 만나기도 어렵고 끊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내려면 이양지 만났습니다. 그지? 센터에서 제 시어머니한테 요양보호 선생님 한 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자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제가 딱 느끼면 어린이집에 자녀 어린이집에 갖다 맡겨놓으면 그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어쩔 수 없이 잘해야 됩니다. 기분 나쁜 거 있습니다. 왜 애한테 이렇게 할까? 왜 애가 와서 탁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뭐 터치했다, 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장 뛰어가가지고 그 자녀를 본인이 직장 다니면서 어린이집 안 보낼 것도 아닌데 뛰어가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왜?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제? 그거 똑같습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요양보호 선생님 오시면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에서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르신한테 매일 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지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 아닙니다. 그제 딸 며느리 자기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매일 와서 보살펴 주시는 분이 요양보호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좀 안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하든지 어린이집에 어린이 맡기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어떠든지 좀 잘 이렇게 봐달라 하듯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요양보호 선생님 오시면 관계를 잘 해야 환자한테도 좋고 또 본인한테도 좋고 요양보호 선생님한테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요양보호 선생님 근무하기 참 좋습니다. 처음부터 틀렸어. 처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뭡니까? 어머니에서 보내는 하루 그제 하루 내 집 뭐 청소하고 막고 다 해준 사람이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격증 시험이 되고 난 이후로는 이 보호자들도 함부로 이렇게 하는 요양보수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관계를 또 잘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어떤 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래서 근무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맨날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근 10년 가까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고. 예, 이렇게 내 시간 있고 내 하고 싶은 시간 만들고 또 월급도 받고 이렇게 대우도 받고 이제 대우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환자한테 요양보수님도 사람이다 보니 그제 이렇게 감정을 자꾸 상하게 하면은 잘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은 예,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딱 각이 딱 나옵니다. 우리 요양보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뭐 어디까지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군의에서 이제 제가 수업하는데 한 분이 겨울에 1월 달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왜 남편이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중풍이면은 급수도 나오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제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은 그래서 나오니까 그 이제 동네 회관에 이제 자기 분녀에서 그때 그분이 한 60쯤 됐습니다. 분녀에서 어디 자꾸 가나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좀 따야 되겠다 싶어서 학원에 등록해 공부하러 간다 이러니까 당장에 하는 얘기가 아니 자기 남편 자기 돌보면서 그 돈 받으려고 학원에 다니나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기분이 그랬다 이러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왜 정부에서 왜 자기 남편을 자기가 간병하는데 요양보 월급을 줄까 이거는 생각 안 해보시고 제가 그래서 그분은 몰랐어 이 정부의 뜻을 몰랐어 그 정부에서는 이제 중풍이나 치매 안 났습니다 만성질환 아닙니까 병원에 입원한다 병원비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만 돈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입원시키지 뭐 집에 모시라는 겁니다. 집에 모시면은 집에 하루 자는데 입원비 안 나옵니다. 집에. 그런데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루 주무시면 바로 입원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는데도 입원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가니까 정부에서 집에 계시는 분이 예, 나이 들면 전부 다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부모 안 모실 합니다. 그제 다 뭐 조금만 급수 나면 무조건 요양병원을 무조건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정성껏 모셔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 그래야 병도 빨리 팍팍 안 오고 본인이 가기 싫어하니까 자기 지금 완전히 적응된 환경이지 않습니까? 환경 자기 살던 곳인데 딴 데 턱 옮겨나가지고 낯선 데 가서 침대에서 생활하라니까 뭐 자기 프라이버시도 뭐 개인 생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병원에 돈 나갑니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요양보수 자격증을 땄어. 그다음에 집에서 모시면은 윈윈입니다. 본인도 요양비를 받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돈이 적게 나갑니다. 집에 계시는 분한테 그렇게 병원만큼 병원 입원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격증을 따서 집에 모시라는 건데 그 본회의에서는 모르시고 그제 자기 남편 간병하는데 또 저거 학원 다니가 저거 자가 돈 받으려고 들어다닌다 이래서 너무 속상해 그러면 제가 그랬으면 그러면 가서 말씀드리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다 그러면 2년마다 건강검진 왜 무료로 시켜주겠습니까? 오대암 왜 무료로 시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암이라는 병이 오대암 무료로 했더니 암이라는 병은 정신이 맑았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오늘 낮에 돌아가시는데 아침에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정신이 맑은 사람이 너무너무 아프다 보니까 암이라는 병은 3기 4기 가면 돈 다 쓰고 돌아가시는 병입니다. 무조건 왜? 너무 아프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 평생 뼈 빠지게 돈 모아놨는데 내가 이걸 내 이 아픈 걸 좀 안 아프게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프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돈 다 쓰고 돌아가시는 게 암입니다. 그 정부에서 초기에 아무것도 모를 때 발견해서 치료를 하니까 돈이 작게 듭니다. 개인은 물론이지만 정부에서 돈이 작게 됩니다. 공단에서 돈 조금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데 이거 병에 져서 그대로 사라지는 걸 생각하니까 이 공짜로 2년마다 공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분들이 지나서 나중에 암이 3기 4기 되면 돈은 집인 돈은 몽땅 다 쓰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고 남은 사람은 정말 사기가 너무 어렵게 되고 이래서 그걸 해줍니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2년마다 검사해줘도 정부에서는 이게 완전히 뿌렸습니다. 뿌렸어. 그제 말할 수 없는 뿌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한 사람이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한민국 2019년도에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기가 이 사회에 이룬 돈 이룬 이 모든 행적을 돈으로 가치를 따지니까 20억에서 30억 벌고 세상을 끝나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무도 직장 생활 안 하고 근로소득세 한 번도 안 내고 돈 버린 적은 하나도 없고 그냥 결혼해서 애 낳아서 애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지금은 다 50% 해당이 됩니다. 그죠? 남편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은 집에서 살림사는 아내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산을 다 하니까 예, 평생 직장에 안 다니고 예, 주부로서 애 놓고 뭐 여성을 따지면 남성들은 이제 근로소득세 내고 세금 월급을 받고 뭐 어디가 뭐 생산적인 일을 하니까 그걸 해도 평균 따지면은 예, 20억에 30억입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지금 30억입니다. 그지? 그런데 이게 예, 30억이라는 선생님도 좋아하신다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걸 만약 병으로 일찍이 사망하게 되면 이 사회적으로 물론 다른 거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손해지만 금전적으로 따지면 한 분이 돌아가시는 30억이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해도 그죠? 이게 손해가 되는 게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무슨 사업을 할 때 이게 다 이해타산을 다 따집니다. 그 요양보호사 이걸 탁 이제 처음에 하려고 시작할 때 2008년 시작할 때 지금 집에 계시는 유휴 인력, 그제? 집에 우리 선생님은 지금 직장 안 다니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냥 이제 애 다 키우고 하니까 한 50쯤 되고 60쯤 되니까 장계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제 그냥 건강 관리 하는데 이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 못 합니다. 하루 종일. 3시간을 할 수 있으면 3시간. 그리고 이분들이 평소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제? 우리가 요양보호하러 가시는 게 뭐 자원봉사도 하고 뭐 일 하고 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자격증을 주어줬어. 그리고 이제 조금 아프면 다 지금 병원을 막 모셔가는데 병원에 모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집에 계신 분 3시간씩 2시간 또 일도 하게 하고 요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맞아 떨어졌어. 이제 정년퇴직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요양보호사를 따라 이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50, 60 그때 따신 분이 지금 60, 70 다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한 40대 되신 분, 41살, 뭐 2살 되신 분,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닙니다. 요양보호에 대해서는 눈도 못 뜹니다. 바빴어. 그지? 애 밥 해주고, 뭐, 남편 뒷바라지 하고, 그 다음에 애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가야 되고, 막 돈도 하루 종일 벌리려면 하루 종일 애가 또 많이 벌이되고 이래갖고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막 이랬는데 지금 10년 흐르고 난 이분들이 이제 51, 52, 53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대학 다니고 다 컸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집에서 이렇게 삶 살다 보니까 무슨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원하는 곳은 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단절됐기 때문에 직업에 그래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요양보호사입니다. 그 10년 전에 요양보호사 따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머나 너무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셨는데 그 요양보호 하시더니 차든 중고차 하나 뺐습니다. 그제 그래서 또 중고차 타고 다니면서 농사도 짓고 일도 다니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즐겁고 그러고 보니까 아 옆에서 하시는 분 보니까 억지 부럽습니다. 이러니까 자녀들 다 크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요양보호사 따려고 그제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많이 따려고 하는 게 그분들이 10년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애들 키우고 뭐 남편 바쁘고 또 시부모 또 봉양하고 뭐 바쁜데 그래 10년쯤 흐르고 난 뒤에 지금 10년이 12년 흘렀으면 12년 10년쯤 흐르고 난 뒤에 주위에서 보니까 이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일찍 땄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따서 가만 보니까 아 지금 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영 틀립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지금 많이 따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마저도 다 윈윈입니다. 다 따서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시키라는 것은 또 예방을 해서 질병자 노인의 질병들은 예, 몇십 년 걸려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지 걸렸다면 낫지 않습니다. 면역도 떨어지고 모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이 교육입니다. 교육. 그제 이걸 많이 교육을 들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 정부가 원하는 시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얼마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왜 배웠는 만큼 또 행동을 합니다. 알고 있는 만큼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